국제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오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후다르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달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찰단의 원전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끄는 14명의 사찰단은 지난 30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31일 원전이 위치한 자포리자 주로 이동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으로 꼽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AEA 사찰단은 원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이 통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이틀간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EU와 러시아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들이 발급하는 신규 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보렐 대표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러시아에서 이웃나라로 넘어가는 국경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런 상황이 해당 이웃나라들의 안보 위험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듯 여가와 쇼핑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군이 자국 관할 지역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민간용 보잉기를 처음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오늘 성명에서 무인기가 중국 본토인 샤먼시와 치안저우와 마주한 진먼다오 인근에서 격추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군의 중국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타이완군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무인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긴장을 유발하거나 고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자국 관할 지역의 중국 해안에서 무인기가 날아와 반복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침입과 함께 회색 지대 전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 탐사에 관한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은 어제 의회에서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와 관련해 관심이 있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국 기업들만이 공동 탐사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 민족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어제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48쪽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훈련소와 교도소,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신속히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어제 승인한 두 회사의 새 백신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것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와 백신은 18세 이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BOE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미한연합 군사연습 물지 프리덤 쉴드가 오늘 끝났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이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한일 안보수장회동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9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후반기 미한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오늘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1부 연습, 29일부터 오늘까지 2부 연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특히 2019년 이후 연중 분산에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이번 연합 연습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한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은 이번 UFS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UFS 종료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비해 북한 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와 영내 안보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와 관련해 우리 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한국,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며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would tell you is that these exercises do remain important.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11일간의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며 실제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키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n 11-day computer simulated defense oriented training event.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침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군사훈련이 모든 군대와 국가의 권리라며 미군도 분명히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국가들의 성격과 일부 경우 그들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제기하는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그런 훈련은 확실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기와 전함을 동원해 위협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영내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정상적 행동의 측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ssess that really what China was trying to do here was change the status quo in terms of.
그러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대체로 평화를 유지해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존하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연일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31일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한국 정부가 사드기지 정상화에 착수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과 관련한 부유의의 논평 요청에 주한미군은 작전 보안에 대한 고려 때문에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능력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VOE의 관련 질문에 몇 주 전 밝힌 대로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 사드가 한국을 보호할 안전한 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중국이 이른바 3불1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사령관들은 한국의 사드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기지 정상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 3불이란 요구와 관련한 VOE의 문의에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 불평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경로를 향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9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거듭된 사드 3불 요구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주권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군사동맹인 북한의 비핵화하고 이웃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과거 한국 정부가 3불1안 정책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 한일 군사동맹 불참 등 사드 3불과 함께 이미 배치된 사드 운영을 제한하는 1안까지 약속한 만큼 현 정부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자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탐지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북극 상공을 통과해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익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1일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열린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대학 순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re's no shortage of big challenges that we're thinking about every day. We face a pacing challeng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익스 부장관은 많은 큰 도전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우리는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추격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되는 잔인한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영내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과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미국은 기술혁신 분야에서 매우 활기찬 생태계를 갖고 있다며 산업계와 학계의 기술혁신 능력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힘을 끌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혁신은 미군이 적의 동향과 경쟁력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o help us solve these challenges, DARPA is doing what it's always done well.
틱스 부장관은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이 미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고 실험을 계속하면서 국가 안보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에서 연구하는 기술 혁신들은 인도태평양 영내의 미군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스
부장관은 첨단 엔진과 극초음속 장치 등 미국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 분야들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요청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사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1958년에 창설된 미군 관련 연구개발기관으로 방산업체나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다양한 군사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 등 IT 관련 기술과 함께 드론과 음성인식기술, 자율주행차 등 현대 최첨단 기술들이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1일 열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 수장들의 회동에서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안보수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4월 워싱턴 회동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안보수장 회동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경제 안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당면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미한일 3국 간의 핵심 현안입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한일 국방장관 회동과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반발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는 미한일 3자 회동에서 항상 첫 번째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현재 경로와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국 안보수장이 이 문제에 대한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sue at any trilateral meeting with Washington, Tokyo, and Seoul is always going to be the top agenda item.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로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채택 등과 관련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셈법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갈수록 분명해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미한일이 조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한국 정부가 최근 제안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1일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하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대북 접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관련국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in order to make progress dealing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everyone's effort.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측에 담대한 구상의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구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넘어 타이완 해협 등 영내 안보 문제, 핵심 기술과 공급망 등 경제 분야 협력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31일 VOA에 이번 회동이 한반도와 영내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기에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comes at a particularly important time as we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further North Korean provocations.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최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영내의 주요 안보 현안이 대두된 상황에서 회동이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마음이 같은 국가들이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 등 논의할 경제 현안도 많다고 존스턴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기술 경제 안보 현안은 사실상 대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은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는 등 영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미한일 3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과도하고 부적절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안보 수장들이 중국의 다음 행동과 동맹들의 가능한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all three countries agree. Chinese, the PRC reaction to Speaker Pelosi's visit.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마음이 같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구상을 추진하며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회동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0여 년 동안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 문제 등을 다뤘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 대사 대리는 3자 회동에 앞서 열리는 양자 회동이 광범위한 양자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회동에선 한일 관계에 대한 최근 상황과 함께 한국 전기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인 IPEFP에 동참하고 칩4 예비협의에 참여하며 매우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교적 조용한 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옳은 접근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스턴 전 국장은 이번 회동 장소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국 안보실장들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영내 군사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 회동에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영내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30일경 지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지상군 보고서에서 영내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된 역할은 이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될 경우 지상전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전투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 작전에서부터 반란 진압 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런 역할에 어떻게 투입될지는 기존의 전투지휘작전 계획과 국가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과 달리 타이완에는 미국의 의미 있는 군사주둔이나 상호 안보 협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지리와 중국 본토와의 근접성, 그리고 애매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감안할 때 타이완 관련 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일각에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이 불편한 형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육군에 요청하게 될 역할은 미사일 발사나 타이완 군부대에 대한 조언 등 지금까지 제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대신 육군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심지어 중국의 군사 충돌 초기 첨단 기술 싸움에서 승리한 뒤 타이완 탈환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 육군은 대규모 상륙작전 수행 등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탈환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 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군의 지상전투병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상군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영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도발을 감안할 때 의회는 이런 재검토 작업을 통해 미 지상군이 영내 전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최근 한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인도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직접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웹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what I'm reading about the agricultural situation right now and some of the farmers.
웹슨 전 고문은 3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인도의 경제기관을 직접 찾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농부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surprising that they would reach out to countries like India that have a relatively neutral position politically, internationally, and are actively.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 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북한과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북한이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인도처럼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꼽아 자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도 수개월 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인도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진 쌀 만 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당시 지원받은 50만 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인 만큼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분명 추가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원 요청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지원과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을 원조국을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You know, Russia at this point. You know, clearly is focused on its own challenges in the Ukraine and likely doesn't have the capacity to really provide support. China surprisingly.
스탱가론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해 있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대북 지원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a perpetual problem and not a problem due to climate or other related circumstances, but to circumstances caused by their own regime, but also because it'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지속적인 북한의 식량 문제는 기후나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닌 정권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스탠가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북한은 대기근을 겪으며 외부 지원자들에게 북한을 개방하고 어느 정도 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제한을 만들어 유엔 기구들조차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1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채 인도의 민간기관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유엔은 추측 성향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국에 직접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는 30일 북한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16년 연속 유엔으로부터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식량 부족량을 8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미국 중앙정보국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2개월에서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가 최초 이 내용을 전했던 게시물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설명과 이 단체를 방문한 북한 관리의 얼굴을 관련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모두 지워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 ICIB가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면담 소식을 전했던 게시물을 모두 지웠습니다. 앞서 ICIB는 자체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뉴델리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대북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두 명과 촬영한 단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시각 31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트위터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VOA는 ICIB 측의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과 논의 내용을 삭제한 배경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ICIB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전날인 30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들은 최근 인도에서 북한으로 쌀 만 톤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 수배 공고문을 낸 기관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공고문에 나타난 쌀의 양, 즉 만 톤은 북한이 실제 요청한 양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BOA는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선박 수배 안내문, 즉 화주가 선박을 찾기 위해 낸 공고문을 입수해 북한으로 쌀 만 톤 운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29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화주가 인도 동부 비샤카 파트남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만 톤을 운송할 선박을 물색 중이며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 선적을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만 톤 분량의 쌀 수입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몇 개월간 부각되어온 식량난에 따른 움직임인지 주목됐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생산되는 쌀이 북한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단립종이 아닌 장립종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CIB의 게시물 삭제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관리가 해외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자국 내 식량 사정 악화를 자인한 사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상무관을 비롯한 북한 외교관의 얼굴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언론 등을 통해 사태가 커지자 ICIB가 부담을 느껴 자체적으로 삭제를 결정했거나 북한 대사관 측이 항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OA는 북한의 인도산 쌀 수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도 외무부에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 등 책임 규명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어린 소녀와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부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의와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한국통일부 주최로 1일 서울에서 진행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책임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Alongside that difficult task, there are many other task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spects.
살몬 보고관은 증인과 피해자의 발언을 청취하고 기록하고 여성과 여아의 인권 유린 상황 같은 문제들을 강조하고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많은 책무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 증언을 잘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은 북한의 인권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논의와 피해자 정의 구현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진실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 등을 내포한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전환기 정의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화해 등 과거사 청산 문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페루 출신의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현재 북한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르지만 어떤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 배상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이 2004년 생긴 이후 18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각국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 규명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협력의 부재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적 연대는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건 공동의 목표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sh to emphasize, however, that the success of these partial efforts is possible only.
살몬 보고관은 이런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뿐이라며 북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과 시민단체와 학계, 피해자 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 국제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화를 도모하고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어렵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기존 관행을 바꿔 좀 더 대화를 도모하고 그와 동시에 책임 규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몇 개월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전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해 한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태 의원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방북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한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되면 북한을 방문하라고 권하자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언제쯤이면 봉쇄를 해제하고 외국인의 방문을 허용하겠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아울러 제네바나 뉴욕 등을 통해 북한 측과 인권 대화의 길을 위해 끊임없이 접촉해보겠다면서 국제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27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29일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들과 면담을 시작으로 하나원 방문, 외교부의 박진 장관, 이도훈 2차관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2일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예방, 3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더욱 악화했다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진전이 없다며 서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엄격한 코로나 통제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취합한 정보들을 확인한 결과 이런 내부 통제 강화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는 겁니다. 그때 총장은 이런 통제 강화의 예로 북한의 국경 봉쇄, 국내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북한 정부가 주민들 사이의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더 억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감시와 강압, 공포와 처벌을 사용해 주민의 의지를 억압하고 이들을 분열시키며 불신을 심어 어떤 집단 의지나 진정한 국내 문화의 출현도 억제하는 기존의 정치안보의 구조 안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주민을 대표하기보다 제압하고 통제하는 통치체제의 전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코백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코로나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품과 백신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보장을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인권단체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임 규명에 관해선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런 조치로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피해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밖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 접촉하고 협의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제3국 내 탈북 난민에 관한 유엔과의 협력을 설명하면서 불규칙적으로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성인지 방식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7월 1일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 초안에 관해 견해를 요청하는 소환을 보냈지만 당시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국이 북방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여파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1세를 일기로 지난 30일 타계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반도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남북한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한 것은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85년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며 진영을 넘어선 외교를 추구한 고르바초프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노태우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한소 수교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소련 지도자였다면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방을 앞세운 고르바초프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한국을 향해 문을 연 것은 오로지 고르바초프 덕분이었고 이는 향후 소련과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한국, 북한 간의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교 직후 고르바초프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을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초청했고 1991년 4월에는 소련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동구권과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점점 넓혀갔고 30년이 지난 최근에는 동구권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수교하기로 한 고르바초프의 결정은 북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한소 수교 2년 후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cognition of South Korea politically by China and the Soviet Union.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정치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게 그동안 기대온 지원 체계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밥슨 전 고문은 1년의 수교는 또한 북한의 대남 관계는 물론 대미 관계 계산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르바초프 시절 개혁개방 정책에 예기치 못한 여파로 소련이 무너졌고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밥슨 전 고문은 고르바초프의 관여가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한 1992년의 무역 쇼크로 북한의 기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루시언 김 윌슨 센터 객원연구원은 실제로 1990년대 북한 기근의 주요 원인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famines that we saw in North Korea were a result of or the Russians being unable to.
북한이 농업에 필요한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석유가 필요했지만 러시아가 예전만큼 지원해줄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1990년대의 기근이란 설명입니다.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당시 북한은 러시아의 자리를 대신한 중국으로부터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붕괴로 북한이 잃게 된 지원 물자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련 붕괴 후 북한에 공급하던 원유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밥슨 전 고문은 북한은 개방을 외치던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욱 폐쇄적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을 더 두려워하는 국가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밥슨 전 고문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베트남의 경우 소련 붕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교류를 가속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며 하지만 북한이 취한 선택은 고립주의 성향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독 개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현 정권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a very kind of porcupine psychology.
매닝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뾰족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에 비유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방이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모두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시경입니다.
유엔 인권 기구 최고 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력과 민생에 대한 국가 자원 배분에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 국제 평화 포럼의 북한 인권 관련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오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국가 권력과 자원을 필요와 열망에 부합토록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ere over 40% of people endure chronic food insecurity.
아울러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며 이 고립이 고착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y is currently more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ever before.
이런 고립은 인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도 쌓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오판의 위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찰레트 대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권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북한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유엔 원장 입안자들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이 국가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남북한은 이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그 결과를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유엔 헌장의 문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인권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interstate relations, it also remains imperative to heed the words of the UN Charter and place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effort.
바찰레트 대표는 또 군사력과 주민의 필요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직 칠레 국방부 장관으로서 평화와 안정 수호에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군사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제 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찰레 대표는 이에 관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엔인권위서회는 지난 4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이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주민의 복지와 식량 접근성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결의는 이런 내용이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대북결의와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도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북한 당국을 향해 이런 행태를 바꿀 것을 공개적이고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9년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군사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휴스겐 당시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제작하거나 군사력을 증강하고 엘리트 계층에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하고 의료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첼렛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인권체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건설적 참여를 이끄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유엔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9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고 최저 16도, 최고는 29도, 남포도 맑고 최저 16도, 최고 29도, 신의주 맑고 최저 15도, 최고 29도, 강계 맑고 최저 11도, 최고 29도, 해주도 맑고 최저 18도,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장진도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9도, 최고 19도, 해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4도, 최고 23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 먼바다 0.5 내지 1.5, 서해도 맑고 물결은 앞바다 0.5,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오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도착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호다르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찰단이 원전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끄는 14명의 사찰단은 지난 29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블루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30일 원전이 위치한 자포리자 주로 이동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으로 꼽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은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 소속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IAEA 사찰단은 원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이 통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이틀간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EU와 러시아의 비자 간 소화 협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들이 발급하는 신규 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치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보렐 대표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러시아에서 이웃나라로 넘어가는 국경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런 상황이 해당 이웃나라들의 안보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듯 여가와 쇼핑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군이 자국 관할 지역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민간용 무인기를 처음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군 진먼 방언사령부는 오늘 성명에서 무인기가 중국 본토인 샤먼시와 치완저우와 마주한 진먼다오 섬 상공에 제한공역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먼 방어사령부는 이 섬에 주둔해 있는 자국 군인들이 무인기의 경고에 퇴각시키려 했지만 불응에 격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군의 중국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타이완군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무인기를 향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긴장을 유발하거나 고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자국 관할 지역에 중국 해안에서 무인기가 날아와 반복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석유와 가스 공동 탐사에 관한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은 어제 의회에서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와 관련해 관심이 있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국 기업들만이 공동 탐사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날로 장관의 발언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 침해를 우려로 중국과의 관련 대화를 중단했던 전임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어제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48쪽의 이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훈련소와 교도소, 구금시설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신속히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2017년부터 강제 가족 계획 정책을 시행해 신장 지역 여성들에게 자국 내 피임 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출산율을 급격히 줄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어제 승인한 두 회사의 새 백신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것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의 백신은 18세 이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막스 FDA 백신 담당자는 이제 전화회견에서 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